2019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결심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결심들 하셨습니까? 목사님 뭐 그런 거는 소싯적이나 하는 거지 뭐 나이 들어가지고 뭐 결심할 게 있겠습니까? 그저 뭐 건강하고 자녀들 뭐 별 탈 없으면은 그걸로 족합니다.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까?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뭐 특별하게 기대할 것도 없으면은 하나님이 굳이 한 해 안 주셔도 상관없겠습니까? 상관없으신가요? 목사님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협박을 하십니까? 겁을 주십니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받는 하루하루가 한 해 한 해가 당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선물이고 이번 한 해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죠. 뭐 이 하루가 젊은이에게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미래를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는 하루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은 선물이고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죠. 남녀노소의 관계없이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1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과 고민, 또 기도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물로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시간과 기회를 어떤 마음으로 받기 원하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챌린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챌린지는 뭐냐면은 요 한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뿐 아니라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을 요 한 가지를 위해서 정말 매진하고 집중해서 살아가기를 제가 좀 권면드리고 챌린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더 사랑하기로 고백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로, 작년보다 올해 더 사랑하기로,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기로 그렇게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이, 이 포커스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받은 은사나 재능은 다 다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금식하고 막 발버둥 치고 막 한다고 하더라도 뭐 죽었다 깨어나도 뭐 이상현 전도사님이 저보다 더 빨리 달리기는 어렵습니다. 다 재능이 재능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있지만 예.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는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내가 정말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구한다면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계명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컨퍼런스 갔을 때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있다 보면은 목회자들 가운데 좀 불미스러운 일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섹스 스캔들로 넘어지시기도 하고 돈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지시기도 하고 또 막 권력욕이나 명예욕 때문에 너무 그런 욕심을 내다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을 또 야기해가지고 교회가 막 나뉘기도 하고 성도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결국 그 목사님이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요즘엔 좀 종종 있습니다. 이런저런 스캔들 때문에 목회자가 이제 목회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지만 본인은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물러나는 목회자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 저런 죄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목회를 그만두는 목회자는 봤어도 정작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는 목회자는 못 봤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가슴을 치면서 난 지금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이 목회를 해나가기에는 너무나 가장 큰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으니까 도무지 나는 목회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서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목회자들을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아, 뭐 이런 죄 때문에 뭐 저런 죄를 저질렀다고 또 그게 드러났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사임하고 목회를 떠나고 혹은 쫓겨나고 이런 일은 있어도 정작 가장 성경에서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치는, 그래서 목회를 내려놓는 그런 일들은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럼 이게 뭐 목회자한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계명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고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조건에 있지 않음을 압니다. 돈이 많다고, 남들이 없는 것들 많이 가지고 있다고, 명성을 내고 권력을 잡았다고 반드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주위를 둘러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 알면서도 저게 있어야지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적으로 무엇을 갖추고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기쁨으로 가득하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죠. 뭐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지옥 같으면 이게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도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러준 것이 있다고 합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도 기뻐하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있지 않느냐. 그 뭡니까? 요 11절 앞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그거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시래요. 우리는 뭐다?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가지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가지의 목적은 뭐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많이 맺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또한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무언가를 막 열심을 내가지고 많은 업적을 남기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고 노력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무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막 나무 가지가 막 열심히 막 애쓰고 막 온몸을 갖다가 그냥 힘을 다해가지고 쥐어 짜내가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진액을 받아가지고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된다는 거죠. 나뭇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거하기만 한다면, 붙어있기만 한다면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된다. 이것도 관계에 대한 거죠. 그죠? 붙어있는 것, 거하는 것. 그럴 때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가지고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또 땅에 이렇게 닿아 가지고 뭐 썩어가는 그런 나뭇가지가 있으면 또 들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보살펴주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냥 그 안에 머물기만 하면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거함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어보면은 거함의 비유에 대해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목사님 잠깐만요. 이게 뭔가 좀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방금은 우리가 할 것이 없다면서요.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거하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 맺는다고 했는데 또 지금 와가지고는 열매 맺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순종이다. 거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아, 이 말은 좀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혹은 열매 맺기 위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나무하고 무슨 계약을 맺어가지고 마지 못해서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예요. 연합입니다. 하나입니다. 즉 사랑으로 하나됨에 대한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영접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은 우리의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주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나무에 접붙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가지고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붙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는 나뭇가지의 당연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의 소원은 혹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감정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거죠. 진정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제대로 알 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랑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TV나 영화에 나오는 뭐 무슨 뭐 배우나 탤런트나 가수를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첫눈에 반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은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지식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허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을 사랑하는 것일 수 있고 내가 취사 선택한 그 일부분만 가지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아픔과 고민이 있는지, 어떤 소망과 목표가 있는지 등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랑에 있어서 가장 좀 깊이 있고 진실되고 강력한 사랑을 우리가 예로 들자면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들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사랑이죠.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부모의 사랑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지금의 모습 혹은 장성한 모습 혹은 늙어 있는 모습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갓난아기 때의 모습 그러면서 돌이 되고 두 살이 되고 세 살이 되고 처음으로 학교를 가고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런 미숙한 모습들, 아프고 넘어지고 잘못된 모습들, 부모 마음 가운데 정말 대못을 박았던 그런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다 알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특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미숙한 모습, 그 부족한 모습, 그 잘못한 모습들을 알고도 보고도 여전히 그래서 그 사랑이 위대한 거죠. 좀 알다가 실망스러운 모습 보고 아, 저 사람 저렇게 좀 실망스럽네 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도 혹은 심지어 배신을 당하고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서 자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만들어낸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좀 정리하자면은 그거죠. 첫 번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거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자발적인 순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사랑하면 지키게 돼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 순종은 사랑에서 오는 자발적인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관계에 대한 겁니다. 친구가 뭡니까? 서로의 정말 개인적인 것,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나누는 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고 포장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뿐 아니라 정말 째째하고 정말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시시한 심지어는 못난 모습들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다 나누신다는 겁니다. 또 관계에 대한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주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다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즉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사람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사랑스러워지는 법인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면서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환내기를 더디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커져가겠습니까?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있다면 그거 찾기 위해서 어떤 큰 대가도 기꺼이 지불할 것이고 시간과 에너지 돈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자녀가 잃어버렸어요. 그 자녀 찾기 위해 가지고 돈을 아끼겠습니까? 자녀가 몹쓸 병에 걸렸어요. 그럼 그 살리기 위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끼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가 더 귀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을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이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가장 높은 목표와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공통된 방법들을 발견했는데 그건 별게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그거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기도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뭐 큐티라고 하든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든 어떻게 이름 붙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본성상 자연스럽지도 않고 쉽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고 주님 안에 더 거하며 또 나아가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진정으로 바란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이 훈련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런 생활의 모습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당신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이기적인 육신의 성향은 그냥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병사가 기상나팔을 듣고 일어나듯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뭐 침대에 누워서 좀 뒹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죠. 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몸을 드려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내가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랑 같이 있기는 어려워. 너랑 같이 시간 보내기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그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거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이 육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 육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도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마음뿐 아니라 내 몸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도 나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도 우리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되고 이 몸을 잘 쳐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됨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변화는 따라온다는 거죠. 이러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둘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일 뿐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역동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도록 그 말씀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열고 그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닮아가게 만들어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드려야 합니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죠. 기도는 내가 처한 상황, 문제,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올바른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며 우리의 의지와 뜻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당신의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잠잠히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서서 누가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이걸 드려야 합니다. 나의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나의 passion, 나의 love,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의 열정과 사랑을 받으시기에 하나님보다 합당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랑에서 비롯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부류의 순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우. 두려움의 수준입니다. 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두드려 맞지.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복 주시지 않지. 아, 이거는 아주 좀 차원이 낮은 두려움의 수준이죠. 두 번째 순종은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순종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과 딜하듯이 하는 거죠. 이기심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가기 원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수준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거함의 비밀은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순종의 비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사랑의 비밀은 지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은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매일같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출애굽기와 좀 다른 부분이 마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율법 그러면은 그냥 형식적인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마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첫 번째 되고 중요한 계명이 여기서 인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또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전히 마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명령을 지키고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다 같은 주제 아닙니까? 네 마음과 뜻과 생명과 의지와 생각과 모든 것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네 안에 생명이 풍성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가 풍성할 것이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아직 우리의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초대하시죠. 풍성한 삶으로 그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말씀하시죠. 사랑을 택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네 마음을 결정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로 결정하고 네 몸을 드려라. 너의 뜻을 드려라. 너의 마음을 드리고 너의 열정을 드려라. 그러면은 그 결정 가운데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신비스러운 그런 관계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거하면 거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이 바로 풍성한 삶이고 그와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2019년 한 해 또 남아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가장 높은 부르심과 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